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구약의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어떤 책인가?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열면 맨 처음에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죠. 저자가 이제 모세라는 것을 막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 다음에 예루살렘 저기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서죠. 맞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사 그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사사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를테면은 국가가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든지 어떤 뭐 왕들이 다스린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 정복한 이후에 자기들 다 토지 분할해서 바꿔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를테면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 생활하던 때였죠. 근데 그 사사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혼란한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땅을 정복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 정리했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잔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악습들 이교의 그런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쓴 뿌리가 완전히 밭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사 시대 때에 뭐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 가지고 나라를 구출하시죠. 그러니까 정복한 백성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를테면 다시 이렇게 정복하고 압제하는 이런 뒤집혀진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 농사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뭐 이렇게 포도도 틀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이를테면 굉장히 역설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와서 가나안 여러 그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거든. 유업의 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뭐 다른 탈이 없이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잘 믿고 그러질 못했어요. 완전히 사회가 혼란했고 무질서하고 악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 룻기거든요. 근데 룻기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권제가 와서 열왕기 상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근데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예. 그 사울 왕을 이제 국민들이 자꾸 원해서 이제 세웠는데 그 사이에 딱 이렇게 조그만 게 뭐 4장밖에 안 되죠. 예. 그 짧은 이 책이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편집자의 그런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절묘한 부분이에요. 거기를 딱 끼인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책을 읽는데 책 사이에 이렇게 책 갈피를 이렇게 딱 끼워놓듯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사사기 맨 뒤를 보면은 맨 마지막 절이 있거든요. 이게 뭐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렇고 맨 첫 번째 스타트 하는 거하고 끝을 맺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작가들 그런 데 신경 많이 쓰죠. 근데 사사기 맨 끝을 보면은, 그 사사기를 펴보세요. 그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 그런 불의한 일들, 불공평한 사회, 비신앙적인 그런 사회, 그런 혼란한 암흑시대의 원인이 결국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는 이야기로 들리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도 놀아놨다 그 얘기니까. 근데 그 말을 액면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룻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의 문맥에서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느냐, 그래서 혼란이 오고 무법천지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삼고 많은 수십 명들의 왕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우상 성기는 우상 나라, 이방 나라에 다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아시리아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이 됐는데 멸망된 이후로 왕권제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러면 사사기 맨 끝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했다는 그 말은, 그러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잘못 봤다는 얘기냐? 그럴 리는 없죠. 물론 이제 좋은 왕이 다스릴 때는 사기가 좀 상대적으로 나왔죠. 그렇지만 선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고 결국은 선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로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굉장히 시사적이고 함축적인 말이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정치적인 왕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이 없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구속의 드라마를 진행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메사야,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필요하다. 바로 그 왕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비로소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언약 백성들의 제 모습이 갖춰진다는 그런 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마치 사사기 책의 후편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이게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사사기가 이렇게 사사기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왕에 대한 것이 룻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왕이 있으면은 이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뜻을 어디서 우리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왕권 시대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사회의 꿈이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룻기에서.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이게 참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들의 말은 예의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권송을 읽으면 아무튼 이런 건 그냥 스토리예요. 마지막 절에 사사기에서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룻기에 가서 룻기의 마지막 절에 딱 한마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어보면은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마지막 절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의 필요성을 지적을 했다면 룻기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인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오벳은 22절 마지막 절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하고 룻기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음새로 붙여서 놓고 보면은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여서 보면 이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점점점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건 진단이죠.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절에서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건 처방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대표하는 자로서 선택된 자가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룻기 맨 끝에 이렇게 딱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왕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왕이 누구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계시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 왕의 출생으로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속인 대로 좋은 대로 했더라 하는 그 말이 룻기의 맨 끝에 가서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고 사사기가 바라봤던 목표가 어디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룻기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아, 여기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좌절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훨씬 더 절묘한 방법으로 섭리해서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갈수록에 하여튼 더 이 사사기 같잖아요. 예수께서 과연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이제 구속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룻의 남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보아스 만나가지고 이를테면 팔자를 고치잖아요. 이 과부가. 그러니까 다들 뭐 얘기할 때는 보아스 만나라고 그러고 뭐 보아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뭐 축복기도 하고 막 이러는 such a nonsense.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그렇게 읽는지 그냥 미스터리예요. 보아스의 증손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또 낳은 자식, 이렇게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죠?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법적인 아버지죠. 마리아의 잉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그런 이제 족표가 나오는데 1장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법적인 아버지예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이 뭐냐 그러면 1장의 족보가 뭐냐면은 룻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룻기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있잖아요. 다윗의 그 족보에 대한 후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속이라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족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와 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종착이 되죠.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더듬으면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예고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룻기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흥미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과 관계되는데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족보에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참 유태인의 왕인데 그 사람의 피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압 여자의 피를 받은 후손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일민족. 근데 사실은 단일민족입니까? 피가 하나예요? 우리의 족보를 이렇게 따져서 올라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을 거예요. 뭐 중국도 나올 거고, 몽고도 나올 거고, 뭐 일본도 나올 거고, 뭐, 이분 뭐 서양도 나오겠죠. 서양 사람들이 많이 또 왔다 갔으니까. 그런데, 룻기는 다윗 왕 자신까지도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은혜의 뜻에 따라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 개라고 불렀어요. 아니 자기 조상 가운데 그러면 개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건가요? 룻기는 그 시대 배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하고 굉장히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가 읽고 볼 때 항상 대조, contrast 혹은 compare,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에서는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 아주 끔찍하니 완전히 유혈이 낭자예요, 여기는. 가난이 아주 힘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고약한데, 사사기에 나오는 건 끔찍한 범죄나 그런 불경스러운 우상숭배, 그런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용들의 활약장이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무대를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각축을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 룻기는 보면은 아주 조용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칼부림 전혀 없고, 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 나가서 그냥 뭐 용맹한 뭐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때를 입히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조용한, 그저 평범한 평민, 일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냥 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다면은 룻기에서는 그냥 조용히 사뿐히 잔잔히 걷는 걸음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어요. 룻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군사적인 리더십을 일으키고 해서 힘으로 완력으로 외적에 침입해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에서는 가장 평범하고 존재도 없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구속한다는 것,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그 가난, 서민들의 불안, 불운, 서민들이 겪는 그 생활고에 의한 스트레스, 압제당하는 데서 오는 소름, 이런 것들을 그냥 잔잔한 목소리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슬픔이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뭐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건에 읽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스토리라는 것은 시대의 장벽이 없는 보통 인간들의 공통된 삶을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민의 역사입니다. 이민사예요. 나음이라는 이스라엘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태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따라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한 10년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남편 잃었어요. 큰아들 잃었어요. 작은 아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제가 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취미가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 취미 중 취미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뭐 이를테면 뭐 뭡니까 시간이 날 때 뭐 가본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취미생활, 그런 정도의 취미생활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 방문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무덤을 찾아가요. LA에서도 무덤이 뭐 크니까 여기저기 지대가 지역이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거든요. 그분들 다 뭐 이민 와서 거기 묻혔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여행 왔다가 사고로 뭐 한다 하더라도 되게 한국 가서 묻고는데 그게 다 묻혀 있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분들이 이민이라고 와서 다 뭐 좋을 걸로 생각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대했다면 못 되먹겠어요. 뭔가 미국에 가면은 뭔가 좀 지금보다 낫겠지. 지금의 나의 형편을 극복할 수 있겠지. 또 거기 가면 또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내 꿈을 또 성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적인 이유로 온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빚쟁이들한테 쪼달리지 않고 좀 편하게 다리 뻗고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와서 자기의 평생을 마치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묻혀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한국말로 다 써놨잖아요. 그걸 보면 참 굉장히 이질감이 들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민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람을 왜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가? 루스를 보면은 나움이라는 사람이 기구한 그런 이민 생활을 하고 역시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가족만 묻고 떠나야 했죠. 빈손으로. 네, 갈 때는 손에 쥔 게 있었죠. 몸에 붙은 것이 있었어요. 자식도 둘이 있었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러나 올 때는 아무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근데 그나마 며느리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 둘도 이제는 한 사람은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만 한 사람만 자기가 통행해서 유대나라로 돌아오죠. 거기서 이제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조부가 된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눕기에 그 대강 줄거리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그때부터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좀 나을까? 어디가 좀 편할까? 보다 나은 땅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뭐 동유럽에서 뭐 시리아에서 뭐 이 IS들 뭐 그냥 사람 죽이고 하니까 또 생활고 때문에 유럽으로 다 지금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된 지 사실 오래됐어요. 요즘 뉴스가 크게 나서 그랬지. 나 거기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산주의 다치기 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요. 굉장히 혼란한 때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밀려다녀요. 다국적 인종들이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타격 때문에 난민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서 해마다 미국에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분이겠어요. 전 세계에 지금 있죠. 이민 와서 행운하기 어려운 그런 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뭐 물론 와서 잘된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타국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어디서 묻힐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운명도 같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눕기 스토리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소재로 해서 전개된다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출발이지만 나중에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책이 많지 않아요. 해피엔딩은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룻기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을 끝내요.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피 흘리고 그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불행이 아닌 축복으로 장식됩니다. 비극으로 처음에는 시작됐지만 갈수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상 비극 앞에서 무력한 존재죠. 뭐 아무리 내가 담대하고 뭐 내가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극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룻기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들, 그같이 무력한 인간들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품고 살다가 마침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허무하고 무력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험난한 삶은 험악한 인생을 여러 곡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참 왕이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판이면서 그분을 구주로 바라는 사람들의 인생은 긍정적인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소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아까 우리 읽었지만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한다고요? 예. 곡성이 울리는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허리끈을 채우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My God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쓰레기 통해서 뜻밖에도 꽃이 피어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역사가 쓰레기통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고 죽음을 그대로 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쓰레기통에 꽃씨를 뿌렸어요. 한 알의 작은 꽃씨를 그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청순하고 화사한 꽃이 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짙은 향기로 인해서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어물들의 그런 악취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꽃을 통해서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해서 결국은 쓰레기통이 꽃밭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쓰레기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아기에서로 태어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속의 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여금 다 나름대로 한 송이 야생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까지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고통과 더러움을 견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걸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돼서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세상에 희망이 깃들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음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섭리로 극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룻기의 특징은 한 가족사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사사들의 시대를 연상시키고 그것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1절에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분쟁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국민 생활을 다룬 책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룬 책이에요, 사사기는. 그렇지만은 룻기는 한 사람의 가족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주 역사하세요. 국가의 운명보다는 한 가족에 대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우르라는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셨어요. 갈대라는 큰 나라를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민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죠. 우리 땅을 떠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후손들이 결국은 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 단위가 다시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해져요. 대표되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새로운 이민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무명의 소단이 가족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영향이 후대에까지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대한 가정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에 대한 약속이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맨 마지막 점으로서 나타난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마태복음까지 나아가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절정으로서 종점으로서 종착역으로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창한 구속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서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룻기는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힘이 없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도 없는,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 뒤에서 큰 하나님이 서 계셔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술들이 각 페이지를 채우면서 극히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룻기의 스토리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 알겠어요? 세상이 모르는 차원의 기쁨이죠. 그런 한이와 그런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건 노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묘미와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보아스 빼놓고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게 느껴지죠.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친척들 여러 종류의 그런 가족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계 여성들은 잔혹한 일제 치하와 끔찍한 6.25 동란을 겪은 우리들에게는 더 친근감이 있어요. 기구한 운명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후손들이죠. 사실 그 자식들이고 실제로 또 나이 든 분들은 그런 것을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들의 입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린 한편의 단편실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오미를 보고서 나의 할머니를 연상시키고 룻을 보고서 내 누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혹은 나 자신의 초상화를 보입니다. 모압 여인들인 오르바와 이 룻, 그 며느리 라움이 두 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오르바는 빠지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하고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했어. 그렇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탈락이 돼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중에 누구는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려서 결국은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기숙합니다. 그래서 누대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기쁨이 되고 또 감사로 물들여지면서 베들레헴 동네 전체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막 사사기 같은 액션을 원하죠. 세상이 막 이렇게 될 때 막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누군가 나타나서 뭐 핵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난 사건 다 뒤집어버리고 그 악인들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활력을 우리가 원해요. 뭐 그런 정치가 좀 나와서 좀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도로 그렇게도 하시죠. 출애굽 사건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 번도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했습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기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삶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호흡만 있어요. 사사기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적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은 룻기는 전적으로 투신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의 사랑이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룻, 나오미 자기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깨닫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더라 이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 가진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섭리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역력하게 볼 수 있죠. 그 본인들보다도. 그럼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지인들의 삶이 황폐하잖아요. 이 세상이 황폐하지 않습니까? 이런 황폐한 삶을 채우시고 그 삶을 새롭게 채우시고 회생시킬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햇빛이 확 비쳐나듯이 비쳐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잔잔하게 서술했어요. 그래서 칼부림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혼란의 아우성 소리 대신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걸음 소리만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루스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실만은 초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라앉은 마음으로 소망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조용한 역사를 믿으면서 따라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룻과 나오미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준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타고 힘차게 진행되는 이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 소시민적인 작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나가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